북한은 오늘 현재 북한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밖에서는 북한 사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국민통일방송 김인수 기자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해 오셨나요?
네, 이달 15일에 유엔 총회가 열립니다. 제75차 총회인데요. 이 총회에 앞서서 유엔 사무총장인 안토니우 구테우스 총장이 북한 인권 상황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소식은 유엔 사무총장이 보고한 북한 인권 실태, 그리고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저희가 내부 소식통을 통해 파악하고 있는 실제 북한의 인권 현실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먼저 유엔 사무총장은 현재 북한의 인권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네. 보고서에서 북한 주민들의 기본권 제한, 그러니까 사람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어떤 보편적인 인권이 제한되고 있다고 했고요. 그리고 특히 구금시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는데, 자의적 체포와 구금, 그러니까 법적 어떤 절차나 이런 근거에 의해서 하기보다는 당국에서 좀 임의로 판단해서 체포하거나 구금하는 경우가 많다는 등 북한 내에서 지속적인 인권 침해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을 했고요.
네.
좀 구체적으로 북한 정부 당국이 주민들의 어떤 표현, 사상, 양심, 종교, 그리고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엄격하게 계속 통제하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특히 구금시설에서 벌어지는 인권유린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다고 하죠?
네, 유엔에서는 이제 모든 나라의 인권 상황을 파악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지적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균형 있게 지적을 합니다.
네.
뭐 나쁘다, 그렇다 뭐 이런 표현보다는 실제 근거를 가지고 객관적인 어떤 그 표현들을 쓰고 있는데요. 유엔 사무총장도 직접 말하기보다는 유엔 내 여러 조직에서 올라온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북한 내에 인권 문제가 이런 게 있다 이런 말을 했는데,
네.
올해 7월에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에서 탈북 여성 100명을 조사한 보고서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네.
이 여성들은 강제 송환돼가지고 북한에 끌려가서 구금된 경험이 있는 여성들인데, 이분들의 어떤 증언을 좀 인용을 유엔 사무총장이 했는데, 북한 내 구금시설에서 여성들이 학대, 성폭력, 강제 낙태, 강제 노동 등 인권 침해에 노출되고 있다는 보고서를 인용을 했고요. 그리고 구금시설을 운영하는 주체들, 사회안전성, 북한 국가 보위성의 집권 아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문제를 검증하기는 어렵지만 탈북민들의 진술이 다른 진술들과 일치하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제 검증이 어렵다는 건,
네.
북한 내에 들어가서 이제 유엔 그 관계자들이 조사를 해야 되는데 북한 당국이 안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검증이 어렵기 때문에 탈북민들을 조사하지만 이분들의 증언이 신뢰할 만하다, 이런 내용을 유엔 사무총장이 총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네.
담은 겁니다.
여러 진술들을 참고를 하는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유엔에서 지적한 대로 실제로 북한의 구금시설에서 인권유린이 좀 여전한가요?
네, 여전한데요. 데일리 NK 북한 내부군 소식통이 지난 4일에 전해온 소식이 있는데요. 북한군 보위국 산하에 동부지구 노동 교양소라는 시설이 있는데,
네.
출소를 며칠 앞둔 20대 남성 수감자가 공개 처형되는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이 사람은 한 25살이고요. 그리고 전 7군단 본부 경무원,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 헌병입니다.
네.
성은 신 씨라고 알려져 있고요. 근데 이 사람이 공개 총살된 이유가 보위국에 대한 적개심을 드러낸 이 부적절한 발언을 한 죄로 지난 1일에 공개 총살됐다고 데일리 엔케이 소식통이 전해왔습니다.
네.
조금 이 북한군 보위국 이 노동교양소 좀 설명을 해드리면, 한국에도 영창이 있잖아요.
네.
북한군에도 있는데 이제 뭐 부대 내에 일반 뭐 범법자들 또는 군기문란을 일으킨 군관 군인들을 이 사람들은 이제 인민무력성 산하의 노동연대나 노동단련대에 보내고, 좀 죄가 엄하다고 보는 사람들은 군대 보위국이 관리하는 동서부 노동교양소에 보내서 강제 노역에 처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좀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공개 처형을 당할 정도의 죄질은 아닌 것 같은데,
네.
관계 당국을 비난한 죄로 출소를 앞둔 사람이 공개 총살을 당할 정도면 좀 단순한 비난 정도가 아니라 뭔가 좀 다른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건 아닌지 싶은데요.
그렇지는 않은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네. 군 보위국을 비난한 게 전부라고 합니다.
네.
좀 사건의 전말을 소식통이 전해왔는데요. 일단 신 씨가 노동교양소에 들어가게 된 건 상관을 폭행한 죄 때문이라고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뭐 강제 노역도 하지만 또 정신 개조를 위한 이런 교양 시간을 갔나 봐요. 그래서 내부에서 이제 반미 계급 교양 시간을 하고 이제 감방으로 돌아오는 일이 있는데 이때 신 씨가 아마 동료 수감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대요.
그러니까 네.
어릴 때부터 미국과는 한 하늘을 이고 살 수 없는 인민의 철천지 원수라고 교양을 하는데 나에게 철천지 원수는 보위국 놈들이다.
네.
미국 놈들은 나에게 한 번도 직접적인 피해를 준 적이 없지만 보위국 놈들은 내 등을 채찍으로 때리고 구두발로 머리를 사정없이 짓밟고 짐승 취급했다. 아마 학대를 좀 받았는가 봅니다. 그래서 이런 네. 불만을 동료 수감자들에게 거침없이 내뱉었다고 하고 네. 북한 내 구금시설에서는 동료들끼리 감시하는 게 있습니다. 그 뭐 사회에도 이런 게 있긴 한데 그래서 이제 신 씨가 이제 출소를 앞뒀는데 군 보위국 종합부에서 아마 이제 수감자들에게 사상 동향 분석을 했나 봐요.
네.
그 수감자들한테 들었는데 이게 그 서류를 심의하던 중에 신 씨가 이 보위국에 적대적인 발언을 한 게 알려지게 됐고 결국 그 죄로 5만 명이 넘는 동부지구 노동교양소 수감자들이 모인 가운데 죄를 선고받고 공개 처형됐다고 소식통이 전해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이 노동교양소에서 벌어진 가혹행위가 원인이 된 거군요.
네, 일단 뭐 군내 노동교양소도 그렇고 일반 사회 노동 단련대나 뭐 교화소도 그렇고 수감자들이 가장 그 불만을 품는 부분이 그 뭐 일종의 간수들이죠. 뭐
네.
개요원이나 또는 보위지도원 이런 사람들의 가혹행위인데 노동교양소에 수감됐던 이 신 씨는 특히 자신을 괴롭히고 학대하는 보위지도원과 개호원들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을 좀 자주 겉으로 좀 표출해온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신 씨가 공개 처형이 되자 내부에서도 좀 이런저런 말이 좀 나왔나 봅니다. 이제 25살이니까 젊으니까
네.
젊은 혈기에 이제 좀 학대를 당하니까 이게 불만을 표출할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좀 처형할 게 아니라 좀 교양하면 좀 될 일인데 너무 가혹하지 않냐 이제 이런 말이 나오니까 군 보위국 본부에서는 또 이거를 이제 좀 정확하게 하려고 그런 말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화국 체제에 대한 조그마한 불만이 나중에는 혁명의 수뇌부로 직접 향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냐.
네, 좀 본보기군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어차피 이 모든 그 당이나 뭐 군대나 일종의 수령의 유일적 지도 아래 움직인다고 하잖아요.
네.
결국은 신 씨가 불만을 표출한 건 당과 수령에 대한 이 절대적 숭배심을 조금이라도 좀먹는 행위 이렇게 결론짓고 사형을 선고했다고 내부적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 사회작가에서 이야기한 대로 결국 시범겜 그러니까 본보기로 처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네.
이제 당국을 비난했다고 해서 사형을 한다는 건 한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고요.
그렇죠. 네. 네.
최근에 한국에서도 대통령한테 이렇게 신발 던져가지고 뭐 그 사람도 이제 구속되긴 했지만 처형되거나 이러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북한 구금시설에서 벌어지는 인권유린의 어떤 심각성의 어떤 단면을 보여주는 사건이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 구금시설 중 최악의 인권 유린 장소로 꼽히는 이 정치범 관리소에는 수감자가 더 늘었다고 하죠?
네, 이것도 이제 데일리 NK 그 복수의 내부 소식통이 전해온 건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통치를 시작을 했는데 집권 초기만 해도 정치범 관리소에 수감된 인원이 이건 외부에서 파악을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증언도 듣고 인공위성으로 그 시설을 쭉 파악을 하는 건데 한 약 8만에서 적게 잡을 때 많으면 한 13만 명 되는 걸로 추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2020년 3월 기준으로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해보니까 한 8만여 명이 늘어나서
네.
지금 20만이 넘는 걸로 추정이 되고 엄청나게 있습니다.
엄청나게 늘어났네요.
네, 그리고 이제 좀 눈에 띄는 게요. 김 위원장 집권 이후에 평남 북창에 있던 18호 관리서가 이제 이전 시기에 폐쇄가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일부 시설이 이제 개천으로 수감자들이 이동을 했고, 또 그 전에 평남 개천에 이제 17호 수용소도 폐쇄를 했는데, 네. 이번에 다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이 폐쇄됐던 북창 18호, 그리고 개천 17호 수용소에만 한 4만여 명이 수감이 돼 있는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데일리엔케이 소식통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김일성, 김정일 주의라는 당적 강령과 사상을 온사회할 때까지 이를 반대하는 자들을 다스리기 위해 관리소는 정상 운영돼야 한다. 이런 입장을 견지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체제에 반하는 사람들은 완전 폐쇄된 구역에 계속 가두겠다 이런 네. 거고 이건 뭐 그전부터 있었던 일이긴 한데 이게 전쟁이 발발하거나 정세가 심상치 않다는 판단이 들면 모든 수감자는 사살해야 한다는 것이 비상시 대응 방안으로 공식화됐다고 하는데 이거는 증거를 없애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과거 이제 나치의 유대인 수용소를 막 패전 앞두고 없애고 이런 적이 있었는데 좀 그런 것과 좀 비슷한 걸 북한에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굉장히 무서운 소식인데요. 좀 이 소식이 사실로 확인되면 큰 파장이 올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그렇죠. 일단 지금 이건 소식통에 파악한 내용이라 네. 뭐 공식적으로 확인된 건 아직은 아닙니다.
네. 네. 좀 유엔에서도 이런 정치봉 관리소의 실상을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토마스 오의 퀸타나 유엔 북한이군 특별 보고관이 보고서에서 역시 이제 유엔총회에 제출한 건데 북한에 여전히 정치범 수용소인 관리소가 비밀리에 운영이 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고요.
네.
그리고 지난해 5월에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이제 정기적으로 각 나라의 인권 상황을 점검을 하는데 북한이 이제 지난해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인권 상황 정례 검토를 한 다음에 그 실무 그룹에서 보고서를 해서 정치범 수용소 철폐를 북한에 공고를 했는데 당시 한대성 제네바 주재 북한 대사가 북한의 현실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북한의 존엄을 모독한다면서 거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정치범 수용소는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네. 한편 유엔 사무총장이 유엔 총회에 제출한 이번 북한 인권 보고서에서 북한 당국의 코로나 대응 조치가 좀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지적했다고도 하던데 그 내용도 좀 소개해 주시죠.
뭐 식량권이라는 것 또 있잖아요. 인권 중에.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어렵게 한다는 건데 북한 당국의 이 코로나 대응 조치가 주민들 식량 마련하는 걸 어렵게 하고 있고 영양실조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을 했고요. 그게 이제 뭐 이동도 제한하고 국경도 봉쇄도 하고 또 시장 활동도 좀 위축이 되면서 북한 주민들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그런 지적입니다.
네. 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코로나 사태로 취약계층의 생활이 가장 어렵다고 하는데 이거는 사실 북한도 마찬가지잖아요.
맞습니다.
네, 좀 그동안 국제사회가 진행해왔던 인도주의 활동도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지금 북한 내 어려운 계층들은 국제사회에서 나름대로 모금을 해가지고 도와왔는데 이게 북한 당국의 코로나 조치가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네.
북한 내 인도주의 활동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유엔 사무총장이 보고서에서 밝혔고요. 특히 그 지난 6월에 유엔 관계자가 상주합니다. 북한 내. 근데 그 숫자가 평상시에 한 25%에도 미치지 못했고 평양 밖에 현장 방문이 허가되지 않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 방문을 못하면 도움 주기도 어렵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인도주의 물자 전달이나 감시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임산부, 아동, 결핵 환자 등이 지원이 필요한 이들에게 매우 제한적인 지원만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유엔 사무총장이 유엔 총회에 제출한 보고서는 좀 어떻게 활용이 되나요?
유엔 총회에 이제 매년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하고 결의안을 채택을 하는데요. 이 유엔 사무총장이 제출한 보고서 그리고 별도의 그 유엔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이 제출하는 보고서가
네.
유엔 총회에서 인권 사안을 다루는 제3위원회에서 이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할 때 주요 자료가 되는 아주 좀 중요한 자료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계속해서 다음 소식 한번 살펴볼까요?
저희가 지난주에 북한 당국이 이 국제 금융망에 침투를 해서 컴퓨터로 이 범죄 저지른 사건에 대해서 전해드렸는데요.
네.
그때 이제 미국 법원에서 북한이 가상화폐 거래소에 침투를 해서 돈을 훔쳐가지고 280개 계좌에 이제 분산한 걸 몰수 소송 제기했던 소식 전해드렸잖아요. 그런데
네.
지난주에 이제 국제 금융 결제망인 국제 은행강 통신협회 영어로 이제 스위프트라고 하는데요. 북한 해킹 그룹의 가상화폐를 이용한 자금 세탁 수법을 공개를 하고 이에 대한 주의를 촉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미국만이 아니고 국제 금융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단체에서도 이런 지금 경고를 한 겁니다.
네. 이 스위프트 단체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죠.
이 스위프트는 이 망을 통해서 국가 간에 이제 돈을 지불하거나 무역 대금을 결제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한 전 세계 200여 개국에 11,000개 되는 금융회사나 중앙은행 기업이 가입돼 있고요. 만약 여기서 퇴출 당하면 국제적으로 좀 작은 거래가 크게 제한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네. 국제 금융이나 이런 데에서 중요한 기구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 북한이 해킹 조직이 어떤 수법으로 좀 훔친 돈을 빼돌리고 있다는 건가요?
뭐 지난주에 소개한 것과 비슷한데요. 가상화폐가 추적이 어렵기 때문에 이게 자금 세탁하는 그러니까 범죄의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지적을 하고 다른 사람을 내세워서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가상화폐를 그 빼앗은 돈, 그러니까 훔친 돈을 다른 사람 명의로 뭐 보내서 이렇게 위장하는 부분이 네. 있기 때문에 이걸 주의하라 뭐 이런 걸 경고를 했습니다.
네, 참 다양한 방법으로 빼가는 것 같은데요. 자, 북한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김혜수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래 듣고 조미영 방송인의 목소리로 북한 주민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한국의 모습 전해드리겠습니다. 휘성이 부릅니다. 다시 만난 날.